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없이 살 때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뒤에 가면 엘리와 그의 자식들이 다 죽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자. 네,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하려면 물론 요즘은 전화도 있고 많은 통신수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과 뭐를 해야 돼요? 만나야죠. 만나야 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가 할 이야기도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듣지 못하겠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이 있던 곳은 여기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 특별히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가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특별히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하셨죠. 그걸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였냐면 내가 그 성소 안에 거할 거다. 내가 그 언약궤 위에 나타날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할 이야기들을 말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언약궤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시고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더 지나가서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펴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간 것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에게 성막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했던 것은 그와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와 만나고 대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잘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깊이 머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잠깐만. 근데 오늘 이제 사무엘에 있던 장소가 여호와의 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면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라는 곳이 이곳밖에 없었으니까 거기가 교회고 성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엘리와 아마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거기가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늘 말씀하셨으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리도 없고 여호와를 몰랐을 리도 없고 그렇게 여호와를 멸시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못 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에게 오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7절에 보면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경험을 못 해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아직 사무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지금 있는 곳은 성전 안이라는 거죠. 특별할 것도 없고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을까?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셨을까? 여기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그의 이제 리더였던 엘리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엘리가 말하는 대로 아마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근데 이 사무엘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게이 성전 안에서 해야 될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아마 사무엘이 맡고 있는 일이 그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등불을 이제 잘 지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등불 앞,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앞에 이제 사무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무엘은 그날 오늘 이 사무엘 3장에 나타나는 이때만 그 성전 앞, 그 여호와의 전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늘 거기에 있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는 일이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냥, 아, 내가 해야 될 단순한 일이니까, 아니면 엘리가 시켰으니까 내가 이것을 그냥 해야겠다, 이런 태도로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앞에 사무엘 상 2장에 쭉 보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2장 18절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할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에게 지금 맡겨준 이 일,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이 자리 안에 있을 때 사무엘의 태도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특히 이런 삶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 사무엘은 단순히 엘리의 명령도 아닌 내가 해야 될 단순한 일을 떠나서 마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사무엘 앞에 안에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이 사무엘이 이 등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늘 성실하게 이것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늘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학자들의 이 아이 사무엘의 나이를 이제 조사했을 때, 특별히 성경에 이 나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젖된 아이서부터 건장한 청년이 되기 전까지를 통틀어서 이 단어를 계속 쓴대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시대에 보면. 근데 이제 성경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10대일 거다. 많아야 한 12살, 13살 정도. 뭐, 이때, 이 당시 나이랑 지금의 나이랑은 그렇게 이제 똑같을 순 없겠지만, 나이가 어릴 때 아이들의 특성은 지금 이제 하위를 봐도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나이잖아요. 뭔가를 이제 억압받고 뭔가를 지시대로 따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나이. 그리고, 내가 취하는 것을 그냥 취하고 싶은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때 아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둘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도 그냥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는 삶의 태도를 아이 사무엘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서만 보이셨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절에서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시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말씀하실 때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다윗을 찾았던 장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뭐 골리앗을 이겼거나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던 곳이 아니라 70절에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다윗을 보셨던 때는 다윗이 뭐 하고 있을 때? 양치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죠. 다윗 역시 이때 나이를 추정해 보면 10대였어요. 15, 한17 정도 되는. 그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쭉 첫째부터 지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이세에게 묻잖아요. 또 없냐고. 근데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죠. 또한명 있다고. 뭐 하냐? 양치고 있다. 데리고 와라.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나이도 어려요. 가족들에게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도 못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뭐잘 친다고 이 양을 잘 돌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자기한테 크게 유익될 것도 없어요. 솔직히 10대에 막내로 이쁨 받아야 될때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늘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불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되나? 뭐 이거 양 쳐봤자 내가 뭐 하나? 근데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골리앗을 치러 가기 전에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쟤는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솔직히 나이도 어려요. 인정도 못 받아요. 솔직히 이것을 뭐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쳐도 되죠. 아무리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어도 양이 곰이나 사자에게 잡혀가면 양의 목숨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당연히 내 목숨이 중요하죠. 양한 마리 그냥 하고 난 도망가면 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거기서 새끼를 건져내왔다라는 거죠. 나를 해하려고 하면 입을 찢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건데? 아버지 건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양치는 일은 그냥 내가 뭐 대충 하고 뭐 아이 뭐 인정도 못 받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이 일을 자기의 사명처럼 여기고 성실히 충성돼 이것을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치고 있었던 그 자리가 다윗은 자기 어떤 인생을 소비하고 한탄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됐다라는. 아마 다윗은 몰랐겠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런 태도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지 아마 다윗은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깊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렀다, 지켰다, 지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마음의 완전함, 그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뭐 사람들은 한국말로는 성실함, 완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뜻을 완벽히 이제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래요, 이 단어가.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늘 한결같다. 늘 진실하다. 늘 변함없다. 라는 뜻이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늘 한결같은 거예요. 다시 다윗의 삶은 늘 진실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자기가 할수 있는 여건이 바뀌었어도 다윗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은 늘 한결같은 거예요. 늘 변함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다윗의 삶의 태도가 왜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앞에 있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며 나는 늘 그분 앞에 있다라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았든 상황이 더 어려워졌든 더 좋아졌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사무엘도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윗 사무엘에게 해야 될그 일은 뭐였어요? 등불을 지키는 거. 그걸 지키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궤전 안이었을 뿐이에요. 그 자리를 늘 성실하게 지켰던 거죠. 어려서부터. 늘 왜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사무엘이 믿고 있었으니까.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사무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인정하신 거죠. 아, 얘한테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회막, 거기 안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회막은 어딘가? 나한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딘가?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딘가? 어디라고 하시겠어요? 교회라고 하시겠어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곳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직장이에요? 응? 직장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곳. 가정이에요? 가정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곳. 교회예요? 교회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되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일할 때 얘가 어떻게 일하고 있나? 가정 안에서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사람들 봤을 때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르거든요. 뭐 직장에서는 뭐 보스가 뭐 있다고 해서 잘하고 보스가 없다고 해서 안 하고 뭔가 내가 인정받을 것 같으면 잘하고 인정받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무엇인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무엇인가 내가 이득이 될것 같으면 하고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듣는다 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 만지시겠죠. 다루시죠. 다시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의 태도로 변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 되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수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있는 직장도 모습이 다 다르죠? 구성원도 다 달라요. 가정도 다 다릅니다. 교회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뤄내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다 적용될 수가 없죠.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방법이 다 달라요. 그것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되도록 원하시죠. 그럼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가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야, 하나님이 가정에서 내가 뭐 하길 원하는지가 들려야,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가 정해지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켜갈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세밀하게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 아주 작은 순종 같지만, 아주 작은 말 하나 같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큰 변화를 이뤄내는 물꼬를 튼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 필요가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믿어도 하나님 없는 것,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곳. 하나님을 믿는 게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는 곳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회사 안에,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가? 그냥 조용히 숨어 있을 건가? 그냥 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 그렇다고 내가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갑자기 막 병든 사람이 막 낫고 막딱 했더니 막 어떤 프로젝트가 막 성사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지만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듣고 행동했던 그 하나가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려면 내가 있는 그 직장이 하나님 임재하는 곳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온전한, 성실하게 그 자리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삶의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삶의 태도가 무너져 있으면 뭐 금방 드러나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뭔가 더디가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성실하게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회막은 어디인가?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안에 내 삶의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분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있는 거. 우리 삶이 그러고 있지 않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엘리나 엘리와 아들과 같이 할 확률이 다분히 높죠.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충분히 이렇게 될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못 들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가요. 뭐,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믿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가져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그곳 안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데 이벤트나 행사처럼 만나면 좀 곤란해요. 마치 1년에 한 번, 명절에 한번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좀 곤란하죠. 늘 하나님이 어색한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쁜 의미로 새로우면 안 돼요. 마치 우리 시녀가 할아버지 일지를 한 번씩 보면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뭔가 내가 영적인 어떤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무엇인가 내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에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마치 뭐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면서부터 잠자는 시간에서도 일어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는 그 순간순간 안에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만나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이 정도의 친밀함까지, 이 정도의 관계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이야기가 끊어져요? 끊이지 않죠. 쉴새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막 특별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 이야기는 아줌마 특히 아줌마 열심히 수다를 떱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쉼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막 되게 어떤 사람이 봤을 땐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쓸데없지 않죠. 그런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친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공감하고 이런 시간들이 돼요. 마치 하나님 우리와 만날 때좀 그렇게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든 나와 친한 사람 만나든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만나든 내가 마치 하나님은 이제 1년에 한번 만나는 먼 친척 만나듯이 어쩌다 연락돼서 만나는 친구 만나듯이 만나면 안 되죠. 이벤트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어색해.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집이나 이런 내가 뭔가 하나님 영적인 장소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 어색해.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잠깐 벗어나면 내가 그냥 익숙한 대로, 내가 그냥 느꼈던 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막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해버리고, 생각해버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해버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내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그 임재 안에 머물러야 그분과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삶의 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삶의 태도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내게 맡겨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이 살이 내 마음에 좀안들 수도 있겠죠. 내가 별로 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리인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 그곳 안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함께하는 사람들 그곳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곳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곳이 회막되도록, 그곳이 하나님 성전 되도록,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 되도록. 그래야 우리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좀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에 머무르고 있는 자리를 좀 뒤돌아보시면서